구약시대 성전 예배는 결코 조용한 예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뭐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구약시대 성전 예배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사람 소리, 동물 소리, 거기에 뭐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다 뒤섞여 있는 좀 시끌벅적한 예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사이에 묘사된 그 성전 예배의 모습은 좀 그런 시끄러운 성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1절에 보시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대로 읽으면 찬양이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침묵을 한다. 지금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 맞습니다. 모여는 있는데 올려질 찬양이 소리 없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을 이행하리이다라고 1절에 또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구약시대의 서원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는 약속도 이제 포함이 되죠. 성전 예배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서원이라 함은 약속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은 분명히 서원을 이행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아직 시작이 안된 겁니다. 찬송 소리도 지금 침묵하고 대기하고 있고 예배도 아직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절에 모든 육체가 나오리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오는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뢴다, 기도를 올린다,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2절에서 나오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온 겁니다. 1절, 2절의 흐름상으로 보면 찬양은 침묵하고 있고 예배도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고 기도도 아직 올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아직 기도를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럼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꼭 어떤 문제나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3절에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구절을 히브리 그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죄의 말들이 나를 압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말들이라 함은 내 죄를 고발하는 말들이란 뜻입니다. 그 고발이 나를 압도한다. 내가 죄가 많다, 이런 뜻이죠. 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바로 보시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죄를 사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키페르입니다. 이 키페르는 대속하다이죠.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 대가를 치르고 그 결과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희생 제사와 관련된 단어죠. 그런데 이 시편 3절은 주께서 사하실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럴걸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면서 추측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우리말로 주께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제가 이틀 전에도 이제 그 단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당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의 컨텍스트에서, 그 친밀함 안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해 주실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뭐가 좀 예배가 시작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 4절, 우리 4절 상반절만, 절반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택하시고, 택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검사해서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뭘 검사하느냐? 성전 제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제사장이 성도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검사를 합니다. 이거 드려도 되나 안 되나? 흠이 없는 제물인가 아닌가? 가지고 온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검사를 하죠. 그래서 오케이, 흠이 없다, 예배드려도 좋다, 통과가 된 겁니다. 검사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통과시킨다는 의미가 이 택하다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통과해서 주의 뜰까지, 주님의 뜰은 이제 성전 앞에 제단이 있는 그 마당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죠. 거기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주의 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 시편 65편에서 성전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하는데, 이 아슈레이를 보통 우리말 성경도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그 히브리어의 느낌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은 행복하다는 뜻도 됩니다. 해피. 그래서 희생제물을 통과되고 하나님 앞에 온 주의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시편이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 우리는 어떤 희생제물을 준비했길래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무 흠 없으신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검사 통과해서, 흠 없다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4절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우리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중간 정리를 좀 하자면 1절에서 4절의 상황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죄하실 준비도 돼 있어요. 이들의 제물도 예배도 드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찬송이 시작되지 않고 기도도 올려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시편의 시선이 성전에서 갑자기 땅끝으로 확 가버립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것인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하는가?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응답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은 성전이 아니에요. 땅끝입니다. 5절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이 대목을 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 쉼표 찍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의 소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산과 바다에서 나타난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전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다는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저 동쪽에 끝부분에 위치해 있고 바다는 지중해죠. 서쪽 반대편이 있죠.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또 만민의 소동을 잠잠하게 하신다. 여기서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멀리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상반절,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며. 자,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땅끝에서 하나님의 힘과 증거를 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도 보면. 8절 하반절, 우리 8절에 주께서, 여기서부터 8절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단락을, 이 구절을 원어를 참고해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그 현상 자체가 기뻐 소리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이 기뻐서 소리치는 거예요.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가만히 즐거워 정도가 아니고 우와! 이렇게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성전은, 지금 찬송 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성전은 조용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과 저녁이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자,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은 고대인의 관점에서는 땅 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과학이 발전하고 해서 뭐 지구가 뭐 자전하는 것이다. 땅 끝은 뭐 땅 끝에서 올라왔다 내려가는 게 아니죠. 그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땅 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땅 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아침과 저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리치는 겁니다. 이 기뻐 외치는 소리가, 땅 끝에서 기뻐 외치는 소리가, 찬양 소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조용히 대기하는 성전에 들리는 거죠. 그 땅 끝에서, 5절 말씀처럼 땅끝에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8절 말씀처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목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땅끝에서 소리치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땅끝에서 하나님의 역사, 찬양 소리가 시작되는 장면이 8절까지 묘사가 되더니 9절부터 13절 그 다음 단락에서는 내용이 확 바뀝니다. 내용이 좀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은 8절하고 9절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맞춰서 보면 8절에서 일단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8절에서 한번 끊어지고 9절부터 13절까지 이게 한 단락이에요. 내용도 이제 달라지죠. 문장도 거기서 끊어진다고 봐야 되고 9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지금까지 앞에서 나온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땅을 돌보신다. 물도 대주신다. 농사도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아름답고 목가적인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땅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기뻐 소리치는 소리가 성전에 들리자 지금까지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리던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그제서야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9절에서 13절의 내용인 거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저는 시편 65편 이 말씀을 통해서 삼일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동체의 예배가 땅끝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찬양으로 시작되고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택하신 우리의 예배, 아무 흠 없는 대속죄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하나님의 집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 우리끼리만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 땅끝에서부터 들려오는 구원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로 채워질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시고 예배를 올리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 땅끝에서 이미 먼저 앞서 가시며 누군가를 만나시며 역사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삼일교회 공동체가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몸으로 가서 합니다만 우리가 뭘 준비해서 하긴 하죠. 뭐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을 만들어내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 곳을 잘 관찰하다 그 은혜를 보고 거기에 같이 그 현장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교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아침과 저녁이 땅끝에서 일어나는 아침과 저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은 평범한 일이에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히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별하게 신기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땅끝에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 공동체의 예배가 그 땅끝에서 들리는 찬양으로 채워지는 거죠.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편 65편의 이 성전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속죄할 준비가 되셨고 성도들은 그 희생 제물이 흠이 없다고 이미 인정받고 통과한 상태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예배들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는 그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이 십자가 사랑, 우리를 기꺼이 오늘도 씻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재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땅끝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일어나는 예배로 이 공동체 예배가 또 채워지는 거죠. 제가 동산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기 전에 사실 12년 정도를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냈어요. 제가 여러 사역들을 거기서 이제 담당을 한 경험이 있지만 특히 영어 예배를 제가 처음 오면서부터 이제 끝까지 쭉 섬겼는데 그 영어 예배 어느 한 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삼일교회에서는 그 소그룹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셀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느 한 셀이 있었는데 이 셀은 이제 절반이 외국인이고 절반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뭐 10명 남짓 10명이 채 안 되는 공동체였는데 외국인들도 보면 뭐 필리핀, 아프리카 어느 나라 또 북미 이렇게 다 섞여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셀 식구들이 은혜가 넘치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셀 리더가 필리핀 자매였는데 목사님, 우리가 자살 예방 운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이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졌고요. 저는 편의상 한국어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자살 예방 운동을 하고 싶으세요? 사연인즉슨 셀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가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열망이 그 셀 안에서 충만하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그 셀 안에 있는 식구들 중 절반이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요즘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이제 뉴스로 들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살 예방 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자라는 이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끼리 알아서 막 어떻게 단체를 만드는지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런 거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뭐 단체를 비영리 단체를 만들면서 이제 뭐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이제 퍼져서 10명 남짓 되는 셀이 시작한 그 일에 100명, 200명, 250명 기부를 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뭐 지역 신문에도 소식이 나기 시작하고 이래서 그런 사역을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이제 했던 걸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뭐 장소 필요하다면 장소 좀 이렇게 알아서 마련해주고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분들을 은혜 주셔서 그분들이 은혜대로 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이드가 필요할 때 그냥 가이드만 좀 해줬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에 함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모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거를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될 때 그런 정도만 도움드렸지 제가 뭘 인도하거나 계획하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동상교회 수많은 셀들이 있지만 물론 그 셀 가운데 여러 이런 비슷한 은혜가 있지만 유독 왜 이 영어 예배 이 셀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난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셀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두 번을 그 예배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필리핀 그 평신도 리더가 예배 인도하게 하고 저는 그냥 그 멤버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교제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성령 충만함의 진수가 뭔지 알았어요. 성령 충만함의 진수는 갑자기 뭐가 나한테 떨어져가지고 확 이런 물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성령 충만의 진수는 그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피부색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근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자 하는 사랑이 제가 그 예배에서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십자가 사랑이죠.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인되어지고 오직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함께 용납하리라. 달라도 힘들어도. 이 사랑이 이 공동체를 밖으로 나가게 했구나.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밖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시작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 같이 이제 있었을 뿐이죠. 이런 비슷한 사례를 제가 교구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삼일교에서는 진이라고 부르죠. 저희는 이제 교구라고 부르는데 제가 또 맡았던 교구에 그런 비슷한 좀 독특한 셀이 있었어요. 내국인,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거기에 필리핀 자매가 세 분이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결혼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죠. 언어가 안 통해요. 그중에 한 필리핀 자매가 한국에 온 지 한 10년 차 됐는데 늘 가정폭력에 남편의 주사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매. 그나마 그 자매가 한국말 조금 하고 영어를 하니까 그렇게 통역을 해서 하는데 통역이 시원치 않잖아요.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셀 모임 할 때 예배 드릴 때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든 좀 나눠야 되나? 해서 제가 셀 그 리더 집사님에게 제가 빨리 어떻게든 좀 준비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말 안 통해서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셀리더 집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늘 은혜 받아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울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말이 통해야 뭐 얘기를 듣고 감동받고 울지 도대체 왜 우나 싶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보통은 사실 그 셀에 있는 그 우리 내국인 성도님들도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다 지치고 힘든 분들. 그래서 이렇게 셀이 모일 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아 너무 힘들어 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셀 리더를 많이 의지하던 그런 분들 우리 공동체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리더에게 나 위로받고 싶어 은혜 받아야 돼 해서 빨대 하나씩 다 갖고 와서 빨대를 리더한테 다 꽂고 쭉 빨아먹죠. 네, 웃는 분들은 이제 리더예요. 이분들이 주로. 예, 그래서 리더분들은 그 모임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죠. 세론들이 다 빨대 꽂고 빨아먹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로 모였던 성도님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필리핀 자매를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웠고 눈물 많은 고향이 그리운 우리 이 자매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라는 그 마음으로 이 공동체 셀예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났죠. 십자가 사랑, 내 필요와 나의 만족보다 상대방을 위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충만하니까 그 셀이 그 해에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땅끝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알게 되고 거기서 들려오는 시작되는 찬송 소리로 이 공동체의 예배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3.1교회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는 그 선교 사역이 바로 그렇게 땅끝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으로 이 공동체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채울 그 찬양이 시작될 땅끝은 어디인가? 물론 선교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현실,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않은 것만 같은 곳, 회복이, 구원이 요원한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땅끝처럼 여겨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 또는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 자매, 이웃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끝에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끝 인생에서 시작될 찬양과 예배로 여러분을 3.1교회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에 땅끝에서 시작된 찬양과 예배로 성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그 충만한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시편 65편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통과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만의 기도 우리끼리 충만한 예배가 아닌 땅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일하기 시작한 그 은혜의 역사와 그 찬송으로 채워질 예배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먼저 십자가의 사랑이 서로를 향한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미 하나님이 노래를 시작하게 하신 그 땅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땅끝, 고통스러운 현장,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만 한 것 같은 그 광야 같은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미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노래가, 찬양이 오늘 우리의 성전 공동체의 예배를 채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편 65편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